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4월 9일 수요일 죽음의 문제.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의 가장 참혹한 점은 모든 삶의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 어느 순간이든 치고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죽음은 우주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형벌, 죄의 삭시다. 따라서 그 죽음의 현실과 그보다 더 중요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성경 예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만 찾을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언급과 그 첫 번째 사건은 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예언의 주요 주제인 죽음에 대해 잘 말해준다.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 창세기 4장 8에서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5에서 19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죽음에 대해 처음 언급한 죽음의 사건을 포함하여 사람이 왜 죽는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그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람들은 종종 죽음도 삶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죽음은 삶과 반대이며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의도치 않은 외부의 침입자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죽음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직면할 때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여전히 강하게 저항한다. 모든 죽음이 고통스럽지만 아이의 죽음과 같이 다른 죽음보다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여기며 이를 당연한 만물의 순리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죽음은 이러한 예상을 깨뜨린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죽음을 겪기 전에 의로운 아들이 불의한 형에게 살해당하는 죽음의 비극을 먼저 경험했다. 그것은 특히 불의한 죽음이었다. 아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불의한 자에게 죽임당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불공정한 죽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벨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이에 또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아벨의 죽음의 본질은 예수께서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교훈입니다. 죽음은 당연한 순리가 아니며 생명이신 창조주에게서 단절된 고통스러운 대가이다. 죄에 빠진 인류가 당면한 죽음과 그 해결책은 예언의 중요한 초점이다. 묵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쓸모없고 무의미하며 헛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희생제물은 아담에게 그의 죄를 항상 기억나게 하고 또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이를 시인하게 할 것이었다. 생명을 끊는 이 행위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아무것으로도 속할 수 없는 그의 범죄에 대하여 더욱 깊고 더욱 완전한 깨달음을 주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속량물을 주신 무한하신 인자와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아담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살아남는 이들 50. 창조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이 땅에 여전한 죽음의 고통으로 우리는 종종 속절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저기서 하나씩 쓰러지는 별들과 꽃들이 가슴에 묻히고 어느새 문 앞에 서름이 기웃거릴 때 주님이여 빛 되시고 참 소망이 되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를 통하여 지구 역사에 일어날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을 가득 담아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AD 34년부터 100년까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소문학 교회입니다.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로 서문학 교회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오늘 본문을 읽은 보가목 교회인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보가목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AD 538년부터 1517년까지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교회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입니다. 1517년부터 1798년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여러가지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사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일곱 개의 교회 가운데 AD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AD 313년부터 538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AD 313년부터 538년까지는 기독교 안에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로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 숭배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AD 321년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로마 정부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에 기독교인들이 한 명씩 늘어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는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자였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태양신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정을 하면서 대신 기독교회는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즉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일요일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교 행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타협한 것입니다. 그리고 AD 336년에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대신에 그들은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기별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발람으로 인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발람으로 인하여 음행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회개하면 상급으로 감추었던 만나 흰돌을 주겠다는 약속도 더불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최고의 중심 기별은 발람의 교훈을 알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알고 회개하라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발람은 누구이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알고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발람은 성경의 이름이 63번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유다서 1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세 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미가서 6장 5절, 느헤미야 13장 2절, 여호수아 13장 22절, 여호수아 24장 9절, 여호수아 24장 10절, 신명기 23장 4절 5절, 그리고 민수기 여러 번 하여 50번, 그래서 63번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참으로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여러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잘못된 길, 잘못된 교훈, 뇌물을 받았든지, 꾀를 부리든지 아니면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의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 잘못된 길을 인도한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 발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나오는 그가는 모압왕 발락입니다.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고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부르기 위하여 모압 왕 발락이 사자를 보내어 한 말입니다. 먼저 그 앞에 있는 민수기 21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겪었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뱀이 나타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장대에 메어 달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산을 정복했습니다. 이 소문을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들은 것입니다. 발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래서 자신들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백성들 앞에서 우리 모압이 살아남을 것인가. 그때 모압의 여러 신하들이 발락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부주와 선지자 43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거민 발람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졌다는 말이 떠돌아 발람의 예언과 요술을 얻으러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게 되었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이 발람을 이용하자고 한 것입니다.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은 발람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치는데 발람을 이용하자고 발락 왕에게 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수기 22장 8절에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저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지상이나 지옥의 반대 세력이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발람의 교만심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우쭐하였다. 값진 선물, 장래의 부귀 영화는 그 탐욕을 자극하였다. 그는 내놓은 보물들을 탐하여 받아들이고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발락의 욕망을 채워주고자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발락이 보낸 그 값진 선물, 장래에 보장된 부귀영화를 듣고 그 탐욕의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발락이 보낸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 말을 듣고 발람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사실 발람은 그들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들에게 머물도록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에게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해서 발락이 보낸 모압의 장로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그 제갈량을 향한 삼고 초려를 그들은 아는 것처럼 두 번째 다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두 번째 온 사신들은 더 높은 귀족들이 왔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발람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다시 발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너희들이 가득히 은금을 준다 해도 나는 저주를 못한다. 하지만 이 밤을 여기서 자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곧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탐인한 이 발람은 자리에 탐인한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어보자고 그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두 번째 시험을 당하였다. 발람은 사신들의 간청에 대하여 자신은 크게 양심적이며 성실함을 공언하고 아무리 많은 금은도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못하리라 단언했다. 그러나 그의 심중에 왕의 요구에 응하고자 갈망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에게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가 하나님께 다시 문의할 수 있도록 사자들을 권유하여 머물게 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재가를 얻고자 노력했다. 오늘날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이 역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발람의 마음은 이미 재물을 탐하여 자리를 탐하여 그들의 요구에 응하고자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락의 사자들에게 권유하여 그 자리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발람은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재물을 얻기로, 자리를 얻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재가를 기다리는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발람이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허락이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서 내 백성들을 원하셔서 허락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미 발람은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한 발람이 가도록 하나님은 그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래서 발람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보낸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나귀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연회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 나귀를 타고 떠난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41쪽. 그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취소되지 않을까 염려하였고 어떤 사정으로 탐하던 보상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참지 못하여 열심히 길을 재촉하였다. 이 말씀은 얼마나 발람이 재물을 사랑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길을 떠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너 지금이라도 가지 말고 멈추라고 말씀하실까 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정이 발생해서 그 재물을 받지 못할까 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재촉하여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방해꾼이 등장했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이 길을 떠났을 때 그를 막으려고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본 나귀가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에서 밭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협소한 길에 들어섰을 때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한 나귀가 벽에다 이 발람의 다리를 부비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발람이 나귀를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나귀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그러자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재물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인 나귀의 눈에도 보인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선지자의 미친 것을 마귀가 금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발람의 눈에는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람은 드디어 발락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모압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변경까지 직접 이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 도착하여 환영을 받은 이 발람이 다음날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경고한 우상 숭배, 모압의 우상이었던 바알의 제단의 산당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일곱을 쌓았습니다. 소 일곱 마리를 잡았습니다. 양 일곱 마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노래를 듣게 하셨는데요. 그 노래가 민수기 13장 7절로 10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이 동편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었지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었지 꾸짖을고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나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이 개선하며 이스라엘 4분지 1을 네 능이 개수할고 나는 의인의 추움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게 되기를 바라도다. 사실 이 발람은 발락의 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자 발락 왕은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스가산입니다. 다시 비스가산에 일곱 제단을 쌓았습니다. 송아지 일곱을 잡고 양 일곱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발람이 노래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친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애청자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세 번째 시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울산에 제단 일곱을 쌓았습니다. 송아지 일곱을 잡고 양 일곱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리고 24장 9절 하단,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데려온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관하셨습니다. 저주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발람도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재물, 그들이 약속한 자리를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발람은 그 이후에도 발락 왕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아사로 숭배에 빠지도록 친히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도륙하는 중에 불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면서 그 가운데 끼어있던 술사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 452쪽에 보면 발람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과 비슷하였고 저희 성경에는 현저한 유사점이 있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 현저한 실패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발람의 교훈 속에 일요일 예배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저주받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52쪽. 우리 유일의 안전한 길은 다윗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실한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귀한 기별, 발람의 죄악,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겠다는 발람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늘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한나 모의 경우. 그들이 등한히 한 일의 요지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런 일은 베틀크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어느 곳에서나 안식일 준수자라고 공언하는 자에게 있는 이기심을 통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쫓겨난 그분의 성도를 통하여 불과 며칠 동안 그분에게 거처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인가? 그분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있는 그분의 집과 위엄과 높은 지위를 다 버리셨다. 그분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로 부요하게 하고자 가난하게 되셨다. 인류를 존귀하게 하여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좌처럼 길이 존속할 집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셨다. 마침내 승리를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을 사람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도를 통하여 그분을 위한 희생의 길을 택할 것이다. 자원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건강 요리법.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집에 약 4주일밖에 머물지 못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아이오와에서 메인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어떤 사람은 그들이 받은 빚대로 최선껏 실천했다. 그러나 건강하고 훌륭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동일한 기회를 가진 어떤 사람은 개혁의 첫째 계단도 거의 밟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은 이 새로운 방법으로 요리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요리하는 이 문제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 생활의 방법이라는 책 속에는 우수한 많은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고 그 책은 모든 사람이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책에서 가르친 요리법의 내용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나는 어떤 면에서 내 마음에 좀 더 적합한 조그만 책을 곧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생활의 방법이라는 그 책은 여행자가 심지어 여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의 식탁에서 자주 대하는 것보다 거의 무한히 앞선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이 의무에 속한 일이 아니라고 느낌으로 음식을 적당하게 마련하고자 시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돼지기름, 버터, 육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고 건전하고 쉬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솜씨가 단순함과 합쳐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여인들은 책을 읽고 그들이 읽은 바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자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은 그대들의 잠재 능력을 깨어나게 하고 연구할 때이다라고 말하는 바이다. 단순하게 요리하되 가장 맛이 있고 건전한 음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요리하는 법을 배우라. 단순히 구미를 즐겁게 하거나 입맛에 맞도록 요리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도 빈약한 식생활이 옳다는 생각을 품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쇠약해져 있으므로 영양분이 풍부하고 잘 요리된 식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잘 부풀지 않고 시큼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구운 통밀빵을 보게 된다. 이것은 요리하는 자의 중요한 의무를 배우고자 하는 관심과 그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주의력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때때로 우리는 살짝 구운 케이크나 마르기는 했지만 굽지 않은 소프트 비스킷과 유사한 부류에 속한 다른 것을 보게 된다. 그럴 때 요리하는 자는 옛 방식의 요리법대로는 꽤 잘할 수 있다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가족은 통밀빵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살면 쇠약해질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노라고 나에게 스스로 말해왔다. 음식이 그처럼 맛이 없는 것은 그대들의 조리 방법 때문이다.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분명히 소화 불량을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서투른 요리사와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자는 건강개혁이 그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퉁명스럽게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위장은 빈약하고 쉽게 부풀지 않은 시큼한 빵을 좋은 것으로 바꿀 힘이 없다. 오히려 이런 빈약한 빵은 건강한 위장을 병든 것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런 음식을 먹는 자는 힘을 잃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거기에 대한 원인이 없을까? 이런 사람 중 어떤 이는 스스로를 건강개혁자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요리하는 법을 모른다. 그들은 케이크와 감자와 통밀빵을 마련하지만 거의 변화가 없이 동일한 것을 되풀이한다. 그리하여 신체가 튼튼해지지 않게 된다. 그들은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는 일에 철저한 경험을 얻기 위하여 바치는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측백나무는 중국 중북부 원산의 상록 큰키나무입니다. 천천히 성장하기는 하지만 20m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교목입니다. 중국 황제릉에 측백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거기에서 20m 전후에 수백 년 된 측백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도심지 조경수로 보이는 작은 키의 노란색 측백나무는 황금 측백나무로 측백나무의 원예종에 불과합니다. 황금 측백나무는 측백나무보다 엽록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며 키가 다 커도 2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측백나무의 잎을 자세히 보면 잎이 편평하고 옆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서 있는 나무라 해서 이름이 측백이 되었습니다. 측백나무는 빛을 좋아하는 수종으로 낮은 산의 양지 바른 경사면에 주로 분포하며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서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뭄과 척박한 환경을 잘 견뎌내어 일반 나무는 생존할 수 없는 가파른 경사면의 바위 틈에서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측백나무의 자생지는 모두 석회암으로 구성된 절벽이 가파른 구역입니다. 측백나무는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어린 나무가 조경수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수형이 아름답지 않아서 독립수로 심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아예 키가 작은 황금 측백나무 같은 원예 품종을 쓰거나 그보다는 키가 조금 더 큰 서양 측백나무를 조경수로 사용합니다. 서양 측백나무는 이처럼 북미가 원산지인 측백나무과의 상록 침엽 교목으로 관상용 정원수로 널리 재배됩니다. 서양 측백나무는 성장 속도가 느리며 크기가 15m까지 자랍니다. 주로 정원이나 공원을 가리는 울타리용으로 쓰이는 정원수지만 야생에서는 천년을 살 정도로 수명이 아주 깁니다. 서양 측백나무 원예 품종 중 하나인 에메랄드 그린은 크기가 4m 정도까지밖에 크지 않아 울타리나 가림막용으로 이상적인 정원수입니다.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면 잎이 좀 더 촘촘하게 자라는데 어릴 때와 건조한 환경에서는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메랄드 그린은 추위에 강한 나무임에도 겨울에 잎이 갈색으로 변색되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베리아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이 충분히 내리지 않는 중에 별도로 물을 주지 않으면 수분이 부족하여 건조 피해로 인해 나무가 죽게 됩니다. 물을 주는 것만큼이나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일도 중요한데 특히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땅에 비닐이나 집 같은 것을 깔아 습기가 너무 쉽게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측백나무는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측백나무 잎은 측백엽이라 하여 측백엽을 말려 갈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얀 별사탕처럼 생긴 솔방울은 백자인이라 하며 측백엽과 백자위는 모두 한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향나무도 동아시아에 자생하는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침엽수의 하나로 향나무는 한 나무에 비늘잎과 바늘잎이 둘 다 납니다. 뾰족한 바늘잎은 돌려나거나 마주나고 끝이 둥근 비늘잎은 납작하고 부드럽습니다. 어린 가지에는 바늘잎이 달리고 7년에서 8년 이상 묵은 가지에는 비늘잎이 달리는 편이지만 가지치기에서 새로 나온 잎의 경우 바늘잎과 비늘잎이 동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향나무는 암수 딴 그루로 가지 끝에 달리는 숫꽃은 타원형이고 노란색이며 둥그스름한 암꽃은 가지 끝이나 잎 겨드랑이에 달립니다. 둥근 열매는 초록색이며 검은색으로 익어가고 자체적으로 향이 납니다. 향나무는 향을 만드는 재료이고 그 향내 때문에 산소나 묘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무도 열매도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향 설명에서 주니퍼 또는 주니퍼 베리로 흔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물 옆에 향나무를 심었는데 사망한 시신을 염할 때 우물물과 향나무 가지를 끓여 사용했다 합니다. 소독약이 없던 시절에 향나무 뿌리에는 물을 소독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여 우물 옆에 향나무를 심었습니다. 향나무 줄기나 잎에는 리모넨이나 알파파이닌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과 심한 복통, 광란 등의 치료제 또는 향료로 쓰입니다. 고급 연필을 만들 때는 동아시아 원산의 향나무 대신 북아메리카 원산인 연필 향나무를 쓰는데 어릴 때 성장이 향나무 속 중에 가장 빨라 대량 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스카 향나무는 향나무에 속하는 재배 품종으로 외향나무 나사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향나무에 비해 키가 작고 바늘잎이 거의 없으며 중심 줄기가 마치 나사처럼 나선형으로 빙빙 꼬여서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이즈카 향나무는 향나무에 비해 비늘잎이 대부분이며 자연적인 수형에서 가지가 불꽃 모양으로 자랍니다. 가이즈카는 일본 말로 패총, 즉 조개무지를 뜻합니다. 늘 푸른 가이즈카 향나무의 이름이 일본어와 관련 있다는 정보만으로도 이 나무가 일본에서 수입됐음을 알 수 있는데 향나무를 개량한 가이즈카 향나무가 패총이라는 뜻을 가진 것은 이 나무의 고향이 패총이기 때문입니다. 패총은 일본 오사카에 속한 지명입니다. 하지만 학명에는 이 나무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둥근 향나무는 포기가 둥글게 자라는 것이 특징이며 눈 향나무와 섬 향나무는 옆으로 자라나고 가지가 구불구불합니다. 섬 향나무는 눈 향나무와 비슷하지만 바닷가에서 주로 자라나고 가시가 더욱 억세며 뚝 향나무는 원가지가 자라지 않고 가지가 수평으로 자랍니다. 곱향나무는 여러 줄기를 내며 보통 기거나 옆으로 퍼져 꼬이면서 자라고 수피가 세로로 얕게 갈라지며 잎은 3개씩 돌려납니다. 연필향나무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지만 토질이 비옥한 곳에서는 매우 빨리 자라고 목재가 균일하며 군집성이 좋아 조림수종으로 적당합니다. 노간주 나무는 잎이 부드러운 향나무와 달리 손을 대면 아플 만큼 잎끝이 뾰족하고 세모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처럼 매우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100년 이상 살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측백나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